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부터 한 두 달 전인 2024년 12월 3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갑자기 비상계엄을 이제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에 이제 몇 가지 이유를 이제 가서 보면 반대한민국 세력이 장악한 국회, 그 국회의 국회의원들이 국가를 망치는 폐악질을 한다. 대통령이 폐악질이라고 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22명의 뭐 방통위원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국가에 일을 해야 될 사람들 자기들에게 이제 반대를 한다고 하면 줄 탄핵을 하고 또 군사기지 이런 데를 중국 사람들이 와서 염탐을 하고 간첩질을 하는데 이런 걸 잡는 그런 그 간첩법도 국회가 만들지 못하게 한다. 또 행정부 운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을 이제 삭감하고 뭐 대통령 이런 그 경비 뭐 이런 거 활동비 이런 건 영원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경찰, 검찰 이거 할 거 없이. 그러니까 도저히 행정부가 무슨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제 이런 거 이야기 하면서 2023년에 국정원에서 이제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조사했는데 해킹 가능성이 높고 조작 의혹이 드러났다. 이런 것도 이제 밝히고 또 선관위가 얼마나 이런 부패한 기관이냐. 그래서 선관위 채용 비리 거기에 그 건수가 1200건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선관위의 부패가 정말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도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제 탄핵 소추가 되고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여론조사기관들 또 조중동, MBC, 한겨레, 경향신문 같은 이러한 소위 좌파 언론들 이런 언론들이 하이에나같이 대통령을 물고 뜯고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애국 세력을 어떻게 하든지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들을 누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팩트에는 상관이 없고 그냥 어떤 가십거리가 될 만한 이런 것들 어디서 이제 모아다가 그래서 계속 이제 지금까지 알려왔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거의가 다 거짓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국내에서는 보수 유튜버들이 올바른 정보를 이제 내주고 있고 그래도 크진 않지만 스카이데일리, 아시아투데이, 파이낸스 투데이 이런 언론 매체에서 올바른 것들을 이제 보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국민들이 지금까지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들었지만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통계 데이터를 지역별로까지 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래서 중고등학생도 좀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랑침례교회 목사로 지금 재직을 하고 있지만 저의 원래 본업은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32살부터 지금 65세가 됐으니까 이제 33년째 기계공학에 열공학, 열역학, 냉동 공기조화, 수치 해석 뭐 이런 그 과목을 이제 가르쳐 왔습니다. 1978년에 인하대학교 들어가서 기계과에서 이제 4년 공부를 했고 82년부터 또 2년 동안은 캐나다 뉴브런스윅 주립대학에 가서 석사학위를 하고 1985년부터 1988년까지 3년 반 동안은 미국 메릴랜드 주립대학 기계공학과에서 이제 박사 학위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 4년 동안 메릴랜드 주립대에서 연구 교수도 하고 또 미국 표준 연구소에서 일하고 그래서 1992년부터 지금까지 33년째 기계공학과 이제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런 오늘 통계 이야기를 하고 이제 하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지금까지 한 270편의 국내의 논문을 썼고 특허를 한 22건을 냈고 고등학교는 이과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과 다니면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넘어가면 수학, 이해, 정석 뭐 이런 거 이제 하면서 통계, 확률 이런 거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은 그런 고급 수학을 배워야 되고, 1학년 때 통계를 배워야 되고, 이런 모든 걸 공부하고 대학원에 가서는 수치 해석이라고 하는 이런 과목을 들어서 통계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한 이런 일을 이제 제가 직접 해야만 되고, 그리고 인하대학에 와서 여러 해 동안 제가 그 수치 해석이라는 그런 과목을 직접 학생들에게 이제 가르쳤습니다. 저는 실험을 해서 연구를 하는 그러한 그 일을 하는데, 적어도 40년 이상 여러 개의 그런 그 실험 데이터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 많이 나오면은 이게 어떠한 그 추세를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상관식을 만든다 그래요. X라고 하는 그런 그 variable이 있을 때 이 Y라고 하는 게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이제 변하는가. 이건 간단하게 독립변수가 하나만 있는 그런 경우지만, 우리 공과대학이나 이과대학이나 이런 데 실험을 하게 되면 독립변수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독립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 이것들이 이제 변하게 되면, 그러면 이쪽에 이 종속변수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거를 실험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런 일을 이제 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래서 이런 그 경험적으로 얻어진 상관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실험하지 않은 그런 것도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는가, 모든 걸 다 실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대표적인 것들을 실험을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관식을 도출해서, 그래서 그 상관식을 가지고 실험을 하지 않은 새로운 어떤 물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이 된다, 이렇게 이제 논문을 우리가 이제 발표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하는 게 실험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제가 부정선거 의혹, 20대, 21대, 22대 총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을 때 그 20대 대선, 그 데이터를 다 이제 선관위에서 이제 가져다가 사전선거, 당일선거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이제 하고, 통계의 공리가 부정선거를 확증한다. 여기 나오는 통계의 공리는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에게 좀 쉽게 이제 좀 설명을 하고, 결론적으로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데이터,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데이터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제목으로 제가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문제가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는데 이게 발목을 잡아요. 발목을 잡아서 이 나라가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그 정권이 이렇게 통치를 했는데 잘 못해요. 그러면 B로 바꾸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선거를 통해서 B로 바꿔야 되는데, 이 선거 제도가 잘못이 돼서 영원토록 A라고 하는 그런 당만 계속해서 정권을 갖는다 하면, 그러면 그 나라는 전체주의 독재 국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국가는 결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 소련을 봤고 지금 러시아를 보고 있고, 지금 시진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철권 통치를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결국 중국이 무너질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안 됩니다. 이게 경제가 다 폭망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정말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일을 하고 이러면서 사유재산권이 인정이 되고 자기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이런 국가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 그 국가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공정한 선거입니다. 선거. 근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국가에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공과대학 이제 교수를 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사랑침례교회 이제 목사를 하게 됐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왕국이 멸망할 때 예레미야 5장에 가서 보면은 진리를 찾는 사람이 예루살렘 도시에 눈을 뜨고 봐도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판단의 공의, 재판관들이 재판할 때 공의롭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판단의 공의를 이렇게 가지고 재판하는 그런 재판관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서 백성과 통치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대언자가 다 부패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선민이라 해도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도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기 상하, 열왕기 상하 가면 수십 명의 왕들의 데이터가 있어요.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하면 나라가 발전하고 어떻게 하면 나라가 멸망하거나 어떻게 하면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거를 성경을 읽어보면 그 데이터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통계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보통 그냥 학은 빼고 통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태티스틱스 이제 이야기하는데 통계학과도 있고 이렇게 공과대학 또 이과대학 또 경영대학, 그래서 경영학과 이런 데 가면은 통계를 굉장히 많이 배워야 됩니다. 통계. 그래서 통계학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자료. 자료는 데이터예요. 이거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분석해서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학문이 이게 통계학이다. 그래서 이거는 확률.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가 쌓이면 확률이 큰 거예요. 그래서 확률 이론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해석하고 의사결정에 이제 활용하는 이와 같은 그 학문, 이게 이제 통계학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통계학은 우리가 통계를 공부하지 않았어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저와 여러분이 뭐 TV를 시청하든지 뭐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뉴스, 기사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데 알게 모르게 통계가 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날씨 예측. 기상청은 과거의 기온, 강수량, 바람 데이터, 또 지금 현재 상황 이런 것들을 그 데이터를 분석해 갖고 그래서 내일, 모레, 글피, 이게 날씨가 어떻다. 이거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게 통계로 하는 겁니다. 통계. 물론 이런 거 이제 하려고 하면 슈퍼컴퓨터, 많은 데이터, 엄청난 그런 규모의 그런 그 데이터를 그거를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슈퍼컴퓨터가 있어야, 그래야 일주일, 앞으로 일주일 있다가 날씨가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축구팀이 예를 들어 뭐 영국하고 경기를 한다, 아니면 우리나라 축구팀 베트남하고 경기를 한다 이러면은 그 11명 축구선수를 선발해야 되는데 그때도 통계를 사용하는 거예요. 저쪽 상대방의 수비수가 누구 있고 공격수가 누구 있고 골키퍼가 누구 있고 어느 쪽에서 패스를 하고 뭘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이 뭘 막는 이런 모든 데이터를 이 코치진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 상대방이 영국 팀이냐 아니면 미국 팀이냐 일본 팀이냐 이거에 따라서 11명을 뽑을 때 거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아서 그래서 출전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에도 통계가 이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야구에서도 타율, 출루율, 장타율 이런 걸 통해서 선수를 평가하고 저 상대방 투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투수가 어떻게 볼을 던지는가 이걸 보고 그걸 쳐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거를 통계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이 사람이 나가면은 그러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갖고 이 라인업을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자 건강 및 의료 이런 데도 의사가 환자의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가족력 데이터 이런 걸 기반으로 심장병 발병을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을 이거를 이제 계산해서 그 다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 보고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겠다, 무슨 약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다 통계적인 그런 분석을 통해서 의사 선생님들도 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겁니다. 자 경제 및 금융 분야에서도 주식시장에서는 과거의 데이터, 지금까지 A라고 하는 회사의 실적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 추세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 회사에 투자하면 안전하다, 투자하면 안전하지 않다 이런 거를 다 통계에 근거해서 이렇게 해서 예측을 이제 하는 거예요. 또 보험에서는 교통사고 발생률, 연령별 질병 발생 통계 이런 걸 분석해갖고 그래서 보험료를 책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책정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고 남자냐 여자냐 뭐 또 도시에 사느냐 아니면 지방에 사느냐 이런 모든 걸 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험료를 이제 책정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요새 이제 자동차를 타면 그러면 내비게이션 뭐 티맵이니 뭐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 어디를 가려고 한다 그러면 가장 짧은 경로 그리고 가장 짧게 시간이 가장 적게 이렇게 걸리는 그런 경로를 우리에게 안내해 주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심지어 몇 명이 거기로 지금 가고 있다까지 다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이게 통계를 근거로 해서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비게이션에서 이야기하는 그 경로를 따라서 가는 게 그게 가장 빠르다. 우리가 그걸 믿고 사실은 또 그걸 믿고 그대로 가는 게 대부분의 경우는 제일 정확합니다. 자, 온라인 쇼핑, 뭐 추천 알고리즘, 아마존이니 유튜브, 여러분 유튜브 이제 가서 보면 그러면 A라고 한 사람 채널을 보면 그 다음에 그냥 그 다음에 A가 계속 뜨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이 사람 행동 데이터, 아마존에서 뭐를 이 사람이 많이 구매하는 거. 그러면 하나 구매하고 나면 이메일이 계속 날라옵니다. 비슷한 거 이것도 있습니다. 저것도 있습니다. 이거 구매하지 않겠느냐? 계속 날라오거든요. 이게 다 통계. 통계로 다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통계를 하려고 하면은 통계의 정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데이터는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는데 통계를 잘못 사용하면은 그러면 거짓된 이와 같은 결론에 다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가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느냐 이건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 데이터 수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많은 데이터를 확보해야 그래야 신뢰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기 세 번째 제가 여기 써놨듯이 요즘 맨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빅데이터. 그렇죠. 빅데이터. 지금 요새 AI가 자동 이 AI가 이제 나와서 인공지능이 나와서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인류가 모았던 모든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서 이걸 분석을 해갖고 그래서 답을 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러면 신뢰성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표본수가 작으면은 우연한 변동이 크고 특정 그룹에 치우칠 가능성이 있어서 결과가 이제 왜곡이 될 수 있는 거죠. 왜곡이. 근데 표본이 크면 클수록 평균값이 커다란 이런 모집단이 있고 여기 부분으로 이렇게 취해서 이거를 표본 집단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수가 크면 클수록 그러면 모집단하고 이제 더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예측의 정확성이 이제 증가하는 거죠. 이게 통계의 정확성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데이터가 두 개밖에 없다. 그러면 데이터 한 개가 50%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잘못 선택하면 잘못될 확률이 50%가 되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를 20개를 가지고 하면 한 개가 5%. 그렇죠. 데이터를 내가 200개를 가지고 한다고 한 개가 차지하는 그 비율이 0.5%. 데이터를 내가 2000개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한 개가 0.05%밖에 안 되니까 뭐 한두 개 뭐 잘못이 돼도 그게 전체적인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국제적인 논문을 내고 뭐 국내 학회 논문을 내고 이렇게 해서 과학계 논문을 낼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내린 이런 어떤 상관식이나 이런 어떤 결론 도출한 게 거기 나오는 오류가 무시할 만한 그런 수준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험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동일한 실험을.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또 조건에 따라서 편차가 생기거든요. 편차가.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험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험을. 자, 이 다음 그림을 가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통계학에서 데이터 리그레션을 한다, 회귀 분석을 한다 이런 걸 이제 가르칩니다. 여기 왼쪽하고 오른쪽에 있는 게 똑같은 데이터예요. 데이터 수가 8개입니다. 8개. 근데 어떤 사람은 저게 데이터가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이렇게 해서 일직선으로 쭉 올라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아니야 이건 가다 보니까 이게 포물선식으로 이렇게 꺾여져 이렇게 해서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게 주식 투자라고 생각하고 오늘 시점이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요 시점이 이제 됐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앞으로 계속해서 주식이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이 사람 그게 아니야 이렇게 되면서 꺾이거나 아니면 플랫하게 되면서 더 이상 이 주식은 주식이 오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8개만 가지고는 이렇게 일자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꺾이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데이터 수가 지금 8개가 아니라 80개, 800개, 8000개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그럼 이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갈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하다 이렇게 꺾일 건지 이런 거를 누구나 쉽게 그냥 데이터만 플러팅해 보면 누구라도 아 이게 추세가 이렇게 될 거구나 이런 걸 금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는 추세 분석에 이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수가 작으면은 그러면 추세 분석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부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100개 이상의 데이터가 있어야 뭐 추세를 좀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에 무슨 추세가 어떻다 이런 걸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데이터에 숫자가 많아야 정확한 결과가 나온다. 이 점을 오늘 염두에 두고 이게 통계학의 공리입니다. 이 통계학의 공리를 통계에서는 대수의 법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수의 법칙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수의 법칙은 뭐냐, 표본 크기가 커질수록 표본 집단의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에 가까워진다는 통계 법칙이다. 자, 모집단이라는 게 이만큼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만큼을 뽑아낼 수도 있고 요만큼을 뽑아낼 수 있고 뽑아내는 거를 그걸 표본 집단이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만한 모집단이 있는데 표본 집단이 이만하면 그러면 모집단하고 표본 집단에 거기 나와 있는 그 비율이 똑같을 수밖에 거의 비슷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고 모집단이 이만한데 요만큼을 택해서 이걸 가지고 이걸 전체를 나타내는 거 한다 그러면 부정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할수록 결과의 평균값이 실제 기대값에 이제 수렴을 한다. 동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동전이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잖아요. 자, 10번을 던지면 원래대로만 우리 생각대로는 아 이거를 무작위로 계속 이렇게 던지면은 앞면이 나올 확률이 50%, 뒷면이 나올 확률이 50%잖아요. 그렇죠? 근데 10번을 던지면 그렇게 안 나옵니다. 50대 50이 안 나와요. 근데 이걸 늘려갖고 100번, 1000번, 10000번을 던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의 50대 50이 나옵니다. 10번을 던지면 50대 50이 안 나오는데 10000번, 100000번을 던지면 누가 던지나 어느 조건에서 던지나 던지면 끝에 가면 확률이 50대 50이 돼요. 그래서 이게 대수의 법칙이에요. 이 법칙은 통계적 예측과 신뢰성을 높이는 이런 그 핵심 개념입니다. 데이터가 많아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항공공학 박사님이 저한테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부를 마친 젊은 분이에요. 서울대학교에서. 그래서 부정선거 이 데이터 이거를 본인이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매트랩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그래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대수의 법칙 이런 모든 거를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이제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보내 왔습니다. 자, 이런 상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자에다가 100개의 공을 넣는다. 100개의 공을. 자, 대수의 법칙은 이 위에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전체가 이제 이게 모집단이 이게 100개입니다. 이게 100개. 100개예요. 그래서 원래 파란색 공이 20개. 여기 빨강, 초록, 파랑이 20대, 50대, 30으로 이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총 100개를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는데 공을 100개만 집어넣은 거예요. 대수의 법칙은 뭐냐?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뽑은 표본 집단의 평균은 표본 집단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모집단의 평균에 이제 수렴을 한다. 자, 어쨌든 이 안에 지금 100개를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흔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9조각을 냈습니다. 이 표본을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해서 9조각을 냈어요. 네, 말씀드린 대로 몇 개를 냈냐. 맨 밑에 모집단에는 20개, 50개, 30개를 넣었습니다. 예, 그럼 이게 원래 제대로 잘 믹스가 되면 그러면 여기서 뽑으나 어디서 뽑으나 다 어떻게 되냐, 2대 5대 3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2대 5대 3이 나와야 되는데 표본수가 작잖아요. 지금 100개뿐이 안 됩니다. 100개뿐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 가서 보시면 원래 2대 5대 3이 이 모든 표본 지점에서 다 2대 5대 3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공의 개수가 100개뿐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 여기 포범단지 7루 가서 보면 여러분 가서 보시면 빨간 건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그렇죠?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누나? 75대 25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표본 집단을 1루 하냐, 2루 하냐, 3루 하냐, 4루 하냐 이거에 따라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나오는 비율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자, 그래서 제가 1000개로 해봐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1000개. 그래서 이분이 이제 1000개로 한 거예요. 1000개를 섞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9개로 이제 나눠서, 그러니까 9개니까 100을 9개로 나눠서 하나가 한 11% 정도 차지하는 거예요. 11%. 이걸 했더니 아까보다 낮이잖아. 이게 가서 보면 2대 5대 3인데 그래도 여전히 많은 차이가 있죠. 어느 표본을 뽑느냐에 따라서 확률이 여기 2대 5대 3이 안 나와요. 자, 그래서 매트랩을 가지고 그럼 이번에 만 개의 공을 넣어봐라. 만 개. 그래서 만 개를 넣은 겁니다. 만 개. 그래서 만 개를 넣었더니 엄청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보면 여러분 잘 섞였구나. 벌써 보이잖아요. 잘 섞이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이제 했더니 벌써 보니까 모집단은 2대 5대 3이에요. 20대 50대 30인데 어딜 뽑아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만 개를 집어넣으니까 비슷하게 20대 50대 30에 가까워지는구나. 100개보다는 1000개, 1000개보다는 지금 만 개. 자, 그래서 내가 10만 개를 해보라 그랬어요. 10만 개. 네, 10만 개. 그래서 10만 개를 한 거예요. 10만 개를 했더니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10만 개라니까 그냥 완전히 다 믹스가 되니까 1번 뽑든 2번 뽑든 3번을 뽑든 표본 집단이 뭐가 되든지 여러분 가서 보면 어때요? 20대 50대 30이 모두가 다 20대 50대 30에 근접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면은 이 집단의 숫자가 많으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모집단, 여기 모집단 평균하고 여기 표본 집단, 이게 표본 집단이 내가 9개로 나눴잖아요. 각각이 11%. 그러니까 이렇게 11%를 뽑든, 이렇게 11%를 뽑든, 이렇게 11%를 뽑든 나는 그게 아니라 여기서 11%를 뽑아야 되겠다. 여기서 뽑아야 돼. 어디서 11%를 뽑든지 표본 집단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어떻게 나오냐. 20대, 50대, 30에 거의 근접하는 거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으니까 10만 개 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했을 때 그렇죠. 표본 집단이 11% 정도만 뽑기만 하면은 그러면 모집단의 평균하고 그다음에 표본 집단 뭐가 됐든지 그게 거의 비슷하게 되는구나. 이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이해하셨죠? 예. 자, 그럼 왜 내가 10만 개를 하라 그랬냐? 10만 개 하라 그런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을 뽑는다 그렇게 하면 대충 한 253개 지역구가 있어요. 그래서 투표하는 사람들은 나누면 한 지역구가 대충 몇 명이 투표를 하냐? 12만 명이 투표를 합니다. 12만 명. 12만 명이 투표하면 그럼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대수의 법칙을 여기 이제 선거에다 이제 대입을 해서 선거구당 10만 명이 투표를 한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0대 총선, 2016년에 20대 총선이 있고 그 다음에 2020년에 했던 21대 총선이 있고 그 다음에 지난해 했던 22대 총선이 있습니다. 자, 이거 두 개 합친 게 이게 모집단이에요. 모집단. 그거 중에 이 왼쪽에 있는 게 사전투표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당일 투표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20대 총선에서는 그 비가 얼마가 되냐? 약 20대 80입니다. 20대 80. 아까 어떻게 했어요? 10만 개쯤 되면은 표본 집단이 11%가 넘어가면 표본 집단의 비율이나 모집단의 비율이 같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0대 총선이나 21대 총선은 40대 60이에요. 그 다음 22대 총선은 50대 50이니까 11%를 넘어갔잖아요. 제일 작은 이 사전투표 이거 한 것도 20% 지금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사전투표, 여기 사전투표 했을 때 모 평균이 여기 가서 보면 30대 50에 20이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뽑아도 여기 30대 50대 20이 나와야 되고 여기에서 뽑아도 30대 50대 2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이게 대수의 법칙이니까. 그럼 이제 21대 총선 같으면은 예를 들어 이 경우에 10대 20대 70이었다 비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 사전에서 뽑아도 10대 20대 70이 나와야 되고 당일에서 뽑아도 10대 20대 70이 나와야 되고 당연히 모집단은 10대 20대 7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22대 여기 총선 같은 경우는 둘 다가 비슷해요. 사전하고 당일이.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모집단의 비율이 60대 20대 20이었다 이러면 여기 사전 투표해도 60대 20대 20이 나와야 되고 당일을 해도 60대 20대 2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당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 있는 거예요. 10%만 뽑았다 이거예요. 여기 전체 10만 명 중에 사전 투표한 사람이 10%, 당일 투표한 사람이 90% 이거 됐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 사전 투표할 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득표 비율이 당일 투표할 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투표 비율하고 똑같아야 되고 최종 결과도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득표율이 똑같아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와야만 되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면은 그러면 통계가 깨지는 거예요. 만고 진리의 법칙이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10만 명이 있단 말이에요. 10만 명. 10만 명 가운데 10%, 만 명. 그렇죠? 여기 90%. 최악의 경우를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20대 총선만 해도 이미 사전이 20%니까 그건 이제 10%를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최종 득표율이 50대 50이 나오면 그렇죠? 국민의힘 50, 민주당 50이 나오면 사전 투표도 국민의힘 50, 그 다음에 민주당 50이 나와야 되고 당일 투표도 국민의힘 50, 그 다음에 민주당 50이 나와야만 그래야 정상적인 투표인 거예요. 정상적인 투표. 자, 그러면은 선거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 선관위에 가면은 투개표 여기 이 항목이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수작업을 해갖고 이 모든 걸 다 이제 분석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투개표가 이제 다 끝나고 나면은 선관위가 거기다 데이터를 올리는데 그 데이터를 올려놓으면 그 다음에 못 고쳐요.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이 다 다운받았기 때문에 그걸 수정을 하면 그럼 선거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뭐 이것저것 할 것도 없이 그냥 나오면 일단 올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운받으면은 그럼 선관위가 무슨 조작을 하기 전에, 그렇죠? 그 데이터가 어떠한 경향을 보여주는가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24년 4월 12일 일단 22대 총선 그 결과를 가서 보니까 총선거인 수가 4,425만 명이다. 이 가운데 67%가 이제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투표자 수가 한 2,964만 명인데 사전 투표한 사람이 1,416만, 당일 투표한 사람이 1,530만이니까 사전 투표한 사람, 당일 투표한 사람의 비가 48대 50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비슷하게 50대 50이라고 봐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한 사람이 한 50% 되고 당일 투표한 사람이 50%가 되고 그렇죠? 근데 선거구당 12만 명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표본 집단의 수가 심히 크고 또 서로 크기가 비슷하잖아요. 크기가 비슷하니까 대수의 법칙에 따라 국민의힘 민주당의 사전 및 당일 투표율이 반드시 비슷해야 된다. 제가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여기 22대 총선 가서 보면 선거구당 12만 명쯤 되는데 이걸 그냥 10만 명이라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50대 50 비슷하단 말이에요. 숫자가 지금 12만 명 이렇게 이제 되면은 그러면 여기 사전 투표한 거 요게 이제 당일 투표한 건데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50대 50이 사전에서 나오고 그러면 전체가 50대 50이 나오고 하면 사전도 50대 50, 그 다음에 당일 투표도 50대 50이 나와야만 그게 정상적인 투표입니다. 정상적인 투표예요. 자, 그래서 지역구에서 이제 254명, 300명 국회의원을 뽑는데 지역구에서 254명의 의원을 뽑으니까 254로 이제 나눠버리면은 그러면 대충 한 선거구의 투표자 수가 12만 명이 나와요. 그 12만 명이 나오는 거에 약 반은 6만 명은 사전 투표를 했고 그저 반 6만 명은 당일 투표를 이제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투표본 집단의 수가 심히 커요. 모집단이 지금 12만 명이니까 반반 나누면 6만 명, 6만 명이에요. 커요. 그래서 대수의 법칙에 따라 국민의힘, 민주당의 사전 및 당일 투표율이 반드시 비슷해야 된다.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 가서 이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거를 요약을 한 표예요. 이게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그냥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이제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거 이거 파란색으로 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이고 오른쪽에 하는 게 이제 국민의힘입니다. 자, 이 표가 지금 뭘 이야기하냐? 행정 동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254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데 이 지역마다 이렇게 해서 선거 이 선거하러 가는 그 선거 그 동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몇 개가 있는 행정 동수가 3,551개, 투표소가 3,551개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뽑는 건 254명을 뽑는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한 군데서만 투표를 하면은 그 복잡해서 투표를 그날 못 끝내니까 여러 군데 나눠서 그래서 이제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3,551개 행정 동수가 있는데 선거 결과를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평균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한 지역구의 모집단이 12만 명인데 반이 사전 투표, 반이 당일 투표를 했습니다. 자, 근데 선관위 데이터를 가서 보면 어떻게 이제 돼 있느냐. 여기 가서 보면 플러스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뭘 얘기하는 거냐. 자, 플러스는 사전 투표 득표수가 당일 투표 득표수보다 많은 경우. 그래서 사전 투표가 유리했던 그러한 사례가 그게 플러스로 돼 있고 반대가 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자, 총 행정동수가 3,551개입니다. 3,551개.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3,405개 행정동에 후보를 냈어요. 다 낸 게 아니에요. 3,405개 행정동에 후보를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중에 3,344개에서 플러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에서 유리했다. 이게 3,344개. 즉 사전투표가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했던 행정동이 전체 행정동의 98%, 전국에 있는 전체 행정동 가운데 98%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에 유리하다. 그럼 국민의힘에 유리한 건 2%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 여기 가서 보면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부산, 그 다음에 대구, 이제 등등해서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도, 제주도에서는 모든 행정동에서 사전투표가 더불어민주당에게 유리한 거예요. 가서 보면 마이너스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기 가서 0,0,0,0,0,0 나온 거는 그거는 100% 민주당이 사전투표에서 우세했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여기 가서 보면 2024년 4.10 그 총선에서는 60대가 사전투표에 가장 많이 투표하고 30대가 가장 적게 투표를 했다. 여러분 60대면 보수적인 사람들이잖아요. 보수적인 사람들이 사전투표에 가서 그렇게 많이 투표를 했는데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하게 거의 98%가 유리하게 나올 수가 있느냐.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게 불가능하다. 그럼 사전투표일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 나왔어요. 그러면 당일 투표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심히 적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사람 수는 똑같은데 사전투표일에 많이 나오면 그럼 당일 투표일은 적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당일 투표 결과를 가서 보면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전국 254개 지역구 중 국민의힘이 당일 투표한 것만 따지면은 135개 지역구에서 승리를 한 거예요. 135개. 더불어민주당은 당일 투표에서는 110개 지역구에서만 승리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해 당일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박빙이지만 우세했다 해서 당일 투표 그것만 가지고 하면 국민의힘 국회의원 수가 더 훨씬 많아야 된다. 적어도 20명 정도는 많아야 된다. 25명 정도가.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사전투표에서 압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게 유리한 이와 같은 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당일 투표 비슷하게 나오는 걸 가지고는 사전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나오는 민주당을 절대로 국민의힘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 며칠 사이에 여론이 확 바뀌어갖고 사전투표할 때는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이 훨씬 많이 나가고, 그렇죠. 그때 이 당일 투표에는 그 반대가 된다. 이런 일은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다음 표는 뭘 얘기하는 거냐. 전국 후보들 가운데 당일 투표에서는 졌어요. 예, 이 국민의힘에게 졌는데 사전투표에서 큰 차이로 이겨서 당선이 된 52명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득표 현황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뭐 김민석, 추미애, 황희, 김준혁, 박성준, 진선미, 정일영, 여기 송도의 정일영, 뭐 고민정, 곽상원, 전현희, 이현주, 박찬대, 이재정, 이재명. 이재명도 당일 투표엔 졌어요, 원희룡한테. 근데 사전투표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그래서 이제 당선이 된 거예요. 장경태, 진성준, 이인영 등 해서 52명의 경우에는 당일 투표에는 국민의힘에게 졌는데 사전투표가 많아갖고 그것 때문에 결과가 뒤바뀌어갖고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가서 보면 여기 이 민주당 이렇게 된 사람들은 12.2% 사전투표율하고 당일투표율하고 그걸 빼면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12.2% 플러스가 나오고 그 상대방에 있는 국민의힘은 사전하고 그 다음에 당일을 빼면 마이너스 11.9%가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11.9%. 그럼 이 두 개를 합치면 얼마쯤 되냐? 한 23%가 되는 거거든요. 23%. 그러니까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이 후보들 여기 52명의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국민의힘 후보보다 23%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럼 이쪽 상대방에 있는 국민의힘 후보가 이기기 위해서는 당일 투표에서 적어도 23% 이상을 이겨야 그래야만 이길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일이 불가능하잖아요. 그 일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다 떨어지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 통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야. 말씀드린다. 어떻게 돼야 되냐? 50대 50 최종 결과가 나왔으면 국민의힘 50,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민주당 50이 나왔으면 사전에서도 50대 50, 당일에서도 50대 50에 비슷하게, 뭐 예를 들어 플러스 마이너스 뭐 1, 2% 정도 차이가 난다. 이 정도는 그거는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그런 수치지만 이렇게 큰 수치로 압도적으로 사전 여기에서는 민주당이 유리하게 나오고 98% 행정동에서 국민의힘은 2%에만 유리하게 나오는 이런 결과는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결과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건 이제 뭐냐 하면은 이 52개 선거구에 된 그 최전 결과가 그러면 가서 보니까 어떻게 사전투표에서 완전히 좌지우지 되었다는 걸 누구라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지역의 민주당 후보들은 사전투표에서 상대방이 약 23% 정도 앞서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일에서 저도 23%를 왜 그러냐 사전하고 당일이 투표수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자,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훨씬 많이 나올 수는 있어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98%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거의 모든 지역구에서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나올 그 확률은 그건 통계적으로 0에 가깝다. 0입니다. 0. 그래서 총선은 한 지역구에 사는 사람들이 같은 후보를 놓고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에 큰 차이가 없어야 정상이에요. 그게 대수의 법칙입니다. 특히 이번처럼 22대 총선처럼 50대 50이잖아요. 사전 투표한 사람이 반이고 당일 투표한 사람이 반이고 전체가 12만 명이면 아까 제가 0 넣고 10만 명 했을 때 표본이 11%만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어떤 표본 집단을 뽑아도 모 집단하고 똑같은 그와 같은 그 확률로 나와야 된다. 그걸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전국 3,500여 개 행정동의 98%에서 사전투표가 더불어민주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거는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제가 40년 동안 이런 통계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일을 했지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자, 이제 이렇게 불가능하다고 저도 얘기하고 공병호 박사도 얘기하고 우리 허병기 교수님도 얘기하고 통계를 가지고 이것저것 해서 다 이야기하니까 2주 전에 드디어 선관위에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을. 뭐라고 영상을 올렸냐? 대수의 법칙에 어긋난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결과 물음표 치고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부정선거 팩트체크, 대수의 법칙에 어긋난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이제 결과 이렇게 해서 이제 올렸어요. 자, 누가 나왔느냐? 여기 나와서 영상이 아마 5분인가 뭐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들어봤습니다. 누가 나왔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의 박원호 교수라고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정치외교학부. 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분 얘기하는 거 그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는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작위성입니다. 즉 사전투표하러 간 사람의 성향과 그 다음에 당일 투표하러 가는 사람의 성향이 다름으로 무작위성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이나 연령대의 투표율이 사전투표에 치우칠 수 있으며 정당별 지지층이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에서 다르게 행동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로 인해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는 동일한 분포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두 개가 다르다 그렇게 딱 얘기해야 되는데 확정적으로 얘기 못하는 거예요. Maybe, maybe라고 지금 쓰는 거예요. 이러한 요소로 인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는 동일한 분포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고, 누가 나와서 얘기해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말로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만 추측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제가 봤을 때 이분은 통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 여러분, 정치외교학부에서 통계를 가르친다는 얘기 이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정치외교학부에서 통계를 가르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이런 말을 하려고 하면 선관위가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선관위 서버에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있습니다. 사전투표한 사람들 모든 분의 동향이나 이런 모든 것들 다 선관위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어느 유명 대학에 통계학은 거의 상관이 없는 어떤 정치외교학부 어느 교수를 하나 데려다가 그리고는 추측성 발언을 하는 거죠. 추측성 발언.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서울대학교 어느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게 대수의 법칙이 선거에서는 맞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관위가 이런 거를 발표를 하려고 하면 선관위 서버 안에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래서 정말 사전투표했던 그 날에 사람들의 그 정치 성향, 투표하는 그런 성향하고 그 다음에 당일 투표하는 날에 이 투표 성향이 이렇게 다릅니다. 서울이 이렇게 다르고 강원도가 이렇게 다르고 전라도가 이렇게 다르고 전국이 이렇게 다르고 이거 그거 다 있으니까 본인들에게는 그걸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지 말로다가만 추측을 하는 이런 거는 우리가 전혀 믿을 수가 없다. 얼마 전에 선관위가 또 해명하는 이와 같은 이 뉴스를 하나 올렸죠. 뭐예요? 이거 부정선거 이제 하다 보니까 빳빳한 투표지가 나왔잖아요. 그랬지 뭐라 그래요? 여기 아나운서를 사용해서 형상기억종이를 우리는 사용했습니다. 형상기억종이. 여러분, 형상기억종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 그러면 이거 한 장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가야지 그게 형상기록종이 하나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근데 투표지가 지금 몇천만 장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형상기록종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 했다가 사람들이 지적을 하니까 어떻게 슬그머니 내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하는 일이 다 그렇게 의욕을 살 만한 그런 일만 골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그런 주장 폈다가 슬그머니 내려놓고, 그렇죠, 통계나 이런 거 전혀 알지도 못할 것 같은 이런 사람 서울대라고 해서 이렇게 갖다 내놓고는 그러고는 추측성 이런 발언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제가 그 근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2020년에 총선 결과도 21대하고 똑같아요. 사전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사전 빼기 이제 당일하면 약 좀 이따 이제 결과를 보여드리고 똑같이 나와요. 플러스 10일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국민의힘 그때는 뭐 다른 당 이름이 바뀌었지만 하여튼 그때는 마이너스 10일이 나와요. 자,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2020년 5월 4일에 최보식이라고 하는 그런 기자가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한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예요. 그러니까 평생토록 통계만 한 분이야. 평생토록 통계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니까 통계에 대해서는 이분보다 더 많이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사전투표를 둘러싸고 하도 말들이 많아 전국 지역구 253곳의 선거 데이터를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통계학하는 그런 이 교수님이 통계적 관점에서는 확실히 일어나기 어려운 투표 결과였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인위적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전체 유권자, 한 선거구의 전체 유권자가 12만 명이잖아요. 그건 하나의 모집단입니다. 근데 사전투표, 당일투표 그룹의 표심이 그래서 현격하게 차이가 날 수가 없다. 21대는 40대 60이었거든요. 21대는 50대 50이었고. 근데 아까 공 가지고 제가 얘기하면서 10만 개 공을 가지고 할 때 11%만 넘어가면 표본 집단이 그러면 모집단하고 표본 집단은 어디서 취하든 결과가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통계학 전공을 하고 평생 통계로 살았던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명예교수님이 이건 대수의 법칙에 어긋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계학자의 눈으로는 정말 몹시 통계학자의 눈으로는 몹시 의아하게 비춰집니다. 아주 우연히 그렇게 일어났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 이런 우연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굳이 말하면 신이 미리 그렇게 해주려고 작정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신이 미리 그렇게 해주려고 더불어민주당의 그렇죠 사전 빼기 당일 투표가 플러스 10일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10일이 되도록 신이 미리 그렇게 작정해 이렇게 일어나게 그렇게 미리 작정하지 않고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실을 반영한 결과가 통계입니다. 가령 서울은 강남, 강북 등 지역 특성이 있고 후보 경쟁력이 달라 지지도가 다양하게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 선거구 49곳에서 모두 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평균 12% 높았습니다. 이런 일은 현실을 반영한 게 아니다. 통계를 누군가가 조작을 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다. 이걸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명예교수님 평생을 통계를 가르친 그런 교수님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정치 외교학부 통계를 전혀 알지 못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 교수의 말을 믿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평생 서울대학에서 통계를 가르친 이 원로 교수님의 말을 믿어야 되겠어요? 너무 뻔한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예를 들어 미국의 공과대학이나 이과대학에 어느 교수에게 가서 여기 이렇게 보여주고 우리 한국 상황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는데 이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야기하면 고개를 설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0대, 21대, 22대 총선 결과를 여러분에게 이제 그래프로 이제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프로. 자, 이거 하는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21대, 22대 총선에서 부정선거 이슈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이전에는 부정선거가 있었다 해도 대규모로 있질 않았습니다. 대규모로 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20대 총선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21대, 22대 총선 데이터하고 요거를 여러분이 눈여겨보시고 21대하고 22대는 똑같구나. 근데 그 21대, 22대하고 20대는 다르구나. 이것만 여러분이 보시면 20대 다음에 21대로 넘어가면서부터 무언가가 확 변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역별 득표율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20대에는 부정선거 이슈가 크게 나오질 않았어요. 크게. 그렇다고 해서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닌데, 있어도 미미하다. 있어도. 근데 요 밑에 21대, 22대에는 부정선거 이슈가 있어서 21대 같은 경우는 300명을 뽑는데 무려 126건인가 소송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42% 이 국회의원들 뽑는데 42% 그 선거 그 구에서 이거 투표가 잘못됐습니다 하고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 정도로 부정선거 이슈가 21대 엄청나게 컸고, 그 다음 21대도 이제 동일합니다. 자, 가서 보면, 20대 가서 보면, 당일에 민주당이 104명, 당일 투표율 가지고 하면 민주당이 104명이 나오고, 국민의힘이 109가 나오는데, 최종은 110, 105예요. 그러니까, 당일 여기, 당일 대비 최종 결과를 가서 보면, 민주당은 이 최종이 110인데, 당일이 104니까 6개 정도 플러스가 된 거고,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이라고 있는 게 이런 게 있는데 하면 요 두 개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를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편차가 나질 않습니다. 자, 21대로 가면은 당일에서는 123, 124 거의 똑같아요. 근데 최종으로 가면은 163, 84로 바뀌는 거예요. 163, 84. 여러분 보시죠? 당일은 123, 124면 우리가 어떻게 예측해야 돼요? 아, 그러면 최종에 가서도 123, 124 비슷하게 이렇게 나와야 된다 하는데 결과가 완전히 반토막이 나고 여긴 163, 84가 되니까 민주당은 40개가 더해진 거고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40개 해서 40개가 빠진 거예요. 자, 22대 이제 가서 보니까 당일은 109, 140에서 오히려 국민의힘 당이 142로 당일 투표가 훨씬 많아요. 근데 최종을 가서 보면 161, 90이 되는 거예요. 161, 90.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20대에는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당일하고 최종이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6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21대, 21대를 가면은 40개, 52개가 차이가. 그러니까 국회의원 21대에서는 40명의 당락이 바뀐 거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22대에서는 국회의원 52명의 당락이 바뀐 거다. 이런 결과가 뭐 때문에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사전투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전투표 때문에. 자, 전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은 20대예요. 20대 총선. 이게 전국을 얘기하는데 이쪽에, 이때는 부정선거 이슈가 별로 없었습니다. 부정선거 이슈가 별로 없었고, 21대, 22대는 부정선거 이슈가 굉장히 컸어요. 자, 그럼 이 그래프가 이거 보여주는 건 뭐냐? 말씀드린 대로 사전 투표율하고 당일 투표율을 뺀 거예요. 이렇게 뺐을 때 민주당은 21대에서는 평균적으로 전국에서 10.4% 정도 플러스가 나오고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10.2가 나는데 그 차이는 뭐냐? 다른 정당이 있으니까 0.2%는 다른 정당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번 22대도 가서 보면 민주당 그 차이가 10.4가 나오고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10.1이 나와요. 그러면 21대하고 22대는 똑같구나. 패턴이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부정선거 이슈가 제기되지 않았던 이때를 가서 보면은 가운데를 중심으로 가서 봤을 때 많이 커봐야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3%밖에 안 나는데 그치? 부정선거 이슈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요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가운데 쪽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서 멀어지면은 그러면 사전 투표하고 당일 투표의 그 비율 차가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커지면은 어디에 유리해요?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하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원이 될 그런 가능성이 점점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을 이렇게 보여주면 아, 우리가 요 정도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경우에도 부정투표가 있었다고 생각,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이게 원래는 어디에 가까이 와야 되냐면 0에 다 모여야 되는 겁니다. 0에 다 모여야 돼요. 근데 이때도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가 이제 나오니까 이때도 무슨 개입이 있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건 무시하고, 그렇죠? 자, 그건 무시하고. 정상적이면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가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10, 11% 정도가 나오니까 대략적으로 8%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8% 정도가. 자, 이렇게 해서 전국을 보여주고 났더니 이 항공 박사가 이제 해서 데이터를 올렸더니 사람들이 왜 전국만 하지 말고 좀 서울, 인천, 경기 이렇게 해서 전체를 좀 한번 보여달라. 그래서 이분이 그 선관위 데이터를 들어가서 그래서 지역별로 이걸 다, 예, 지역별 민주당 사전 득표율 증가 경향을 다 예, 매트랩을 가지고 분석을 한 겁니다. 이제 이게 서울인데 21대 22대만 보여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 20대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 자, 가서 보시면은 여기 빨갛게, 이거 노란 거는 기타 정당이고, 그건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 빨갛게 된 게 국민의힘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하고, 그 다음에 하늘색으로 된 게 요게 예, 사전이고, 요게 이제 당일입니다. 당일. 당일은 가서 보면 둘 다 비슷하다. 이거 보이잖아요. 이게 당일이. 양쪽이 비슷해요. 사전만 지금 이야기하는, 여기 밑에 있는 건 사전 투표. 사전 투표율에서 당일 투표율을 뺀 거예요. 그 뺀 게 민주당은 서울 같으면은 무려 13%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예, 민주당이 12.9, 국민의힘이 마이너스 12.6. 예, 22대 가면 13.5, 마이너스 13.5. 엄청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 이 경우는 얼마예요? 26%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26%.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은 여기 파랗게, 여기 하늘색으로 된 거하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두 개가 더불어민주당 건데, 요게 저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민주당의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해서 그걸 표시한 게 요거예요. 이게 얼마냐? 평균적으로 가서 요걸 쭉 내보니까 평균이 12.9라는 거예요. 22대에서는 13.5라는 거예요.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 거의 다 민주당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긴다. 이제 서울이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도 가서 보면 11, 11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11, 11. 인천도 10, 10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강원도 12.7, 11.3. 이 숫자를 가서 보시면 10, 11, 12, 13 이쯤 되는 거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충청도도 비슷하고, 대전, 세종도 비슷하고, 그렇죠. 부산도 11.8, 11.7 다 비슷하고, 예, 경상도도 예, 대략적으로 9.5, 9.5이니까 10% 정도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고, 제주도도 이제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를 가면 그럼 어때요? 2.8, 마이너스 1.6 해서 거의 센터에 오는 게 보이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거기는 여러분 가서 보세요. 가서 보시면은 예, 이 파란색으로 된 게 70에서 90%가 넘어요. 다 더불어민주당만 지지하는 그런 그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여러분이 부정선거를 한다고 해도 거기 가서 조작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센터에 오는 거예요. 센터 쪽에 와서 20대 부정선거 의혹이 없을 때 대충 플러스 마이너스 3% 안에 들은 거 보였죠? 보인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2.8% 플러스 마이너스 3% 안에 드는 그런 일이 유독 어디에만 나오냐?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광역시에만 그렇게 나온다. 예, 그래서 20대 총선하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1대, 22대 이거 보시면서 또 지역별로도 가서 보시면은, 예,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를 빼고 전국 모든 곳에서 21대, 22대 모두 사전 득표율 빼기, 예, 당일 득표율 이걸 하면은 민주당이 10%에서 13% 정도 무조건 플러스가 되고, 예,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무조건 마이너스가 돼서 이 차이가 예, 20에서 26, 27%가 되기 때문에 이만큼을 당일 투표하는 날 이겨야만 그래야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번에 같은 경우도 예, 192석을 차지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예, 이런 일이 뭐 때문에 발생하냐? 전적으로 사전 투표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 사전 투표.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났더니 예, 또 사람들이 아,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은 그럼 어떻게 이겼냐? 예, 이제 그러니까 대선 20대 대선 결과를 한번 좀 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다시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좀 힘들겠지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데이터를 다 뽑아 가지고 그걸 다 해서 예, 이거를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설 연휴에, 오늘 발표해야 되니까 설 연휴에 가서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스 해갖고 이제 해갖고 왔습니다. 자, 전국 득표율을 가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 득표율 가서 보면 이재명이 6.1이에요. 지금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을 전국으로 가서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재명은 플러스 6.1이고 뭐 투표 뭐 후보가 두 명뿐이 없는 거로 보니까 그러면 윤석열은 마이너스 6.1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전히 이번에도 사전 투표에서 이재명이 이걸 빼면 대략 12.2%가 유리했다는 겁니다. 12.2%가 유리하게 나왔는데 총선의 반뿐이 안 되는 거죠. 총선은 대충 한 12% 정도가 나오는데 이건 6%밖에 안 되는 거예요. 6%.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대선 전국을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로 이제 가서 이제 보면 여기 일단 전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남. 네,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 이건 센터에 오는 거예요. 얘기한 대로 센터에 딱 오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5%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거의 조작이 거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작이 거의 없다. 네, 그래서 이게 전남이 이렇게 돼 있고 전북도 비슷합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광주도 비슷하고 네, 20대 총선에서 어떻게 됐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가 딱 나오잖아요. 요 정도 안에 드는 거는 그건 우리가 그냥 정상으로 볼 수 있다 이겁니다. 뭐 부정선거가 조금 있었다 해도 대규모로 이렇게 부정선거가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여기 가서 보면 그렇죠.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이 대선의 결과도 가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3% 안에 딱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여기에는 커다란 그런 조작의 흔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놀라죠. 서울 한번. 서울은 여러분 11-11이에요. 서울의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지금 천만 이렇게 되는데 서울에서 이재명이 사전투표 빼기 당일 투표하면 플러스 11이 되고 윤석열은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예요. 서울에서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평균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6.1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울에서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 이거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 경기는 6.6, 인천 6. 예, 그 다음에 강원도는 7, 예, 그 다음에 충남이 7.2, 충북이 5.8, 예, 대전, 세종 8.6, 예, 부산이 8.1, 울산이 6.5, 제주가 4.8, 예, 제주가 이제 좀 낮고, 예, 경남이 6.7, 경북이 3.8, 예, 예, 대구 5% 정도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평균을 내면 플러스 마이너스 6.1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에 비해서 대선은 반 정도로 줄었잖아요 이게. 이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겨우 0.78% 차이로 28만 명 차이로 이기는 거였는데 만일에 이번에도 대선에서도 11에서 13% 차이가 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건데 이번엔 그게 반토막뿐이 안 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라고 한 사람이 대통령이 이제 된 거다. 그걸 이제 우리가 금방 가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정선거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제가 이 표를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2020년에 미국의 바이든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하고 이게 집계 현황입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계속 이기잖아요. 계속 이기다가 새벽 3시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 갑자기 바이든의 표가 수백만 표가 이렇게 올라오더니 그다음부터 야금야금 했더니 맨 끝에 가고 바이든이 플러스 이렇게 돼서 이기는 이런 일이 세계 최고 선진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 일어나서 트럼프가 대노했죠. 내가 다 이겼는데 어떻게 졌다고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를 갈고 이렇게 해갖고 이번에 이제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왜 가능하냐? 전자투표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전자개표를 하기 때문에 또 우편투표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가능한 거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박주현 변호사, 민경욱 대표, 도태호 변호사 등 수많은 물증을 지금까지 제시를 하고 영상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대통령 탄핵 재판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도태호 변호사가 나와서 이야기를 다 했잖아요. 일장기 투표지도 있고 배추님 투표지도 있고 그렇죠. 화살표 투표지도 있고 모든 거 자료를 다 이제 보여주는데도 믿질 않습니다. 자, 근데 오늘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오늘 놀라운 일이 뭐냐? 이 그림을 이제 한번 가서 보시면은 제목이 윤석열 대통령의 선견 지명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년필로 육필 편지 쓴 거 여러분 아시죠? 그 편지에다 뭐라고 썼냐?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선관위가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입니다. 본인이 썼어요. 이것은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입니다. 자, 오늘 어떤 일이 생겼냐. 헌법재판소에서 여기 있는 거 투표자 수 검증을 해주기 원합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처리했어요. 기각.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 선관위에서 실제 투표자하고 발표된 그런 투표자 수 이거 검증하는 일을 못하겠다. 근데 대통령이 뭐라 그래요? 그걸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러면 총체적인 부정선거가 이미 저질러진 거다. 미리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그 일을 안 하겠다고. 왜 그래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대법원 재판관들, 뭐 법원장들이 다 뭐예요? 선관위 위원장이잖아요. 중앙선관위부터 시작해서 지방선관위까지. 이게 지금 대한민국 선관위의 가장 큰 문제예요. 원고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고소라든지 고발하고 하면 그럼 이쪽이 피고가 선관인데 그 선관인데 여기 재판장이 있잖아요. 재판관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법관인데 둘 다가 같은 편이에요. 이 둘이. 그러니까 절대로 예, 이 원고가 승소했다고는 판결을 내릴 수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 항상 요구하는 게 뭐야. 선관이 서버를 열어서 거기에 들어있는 선거인 명부를 보여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 명부를 보면은 그러면 진짜 투표한 사람의 수하고 발표된 투표자 한 사람의 수가 나오면서 모든 정보가 나오면 그걸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다 끝나잖아요. 지금 여러분 사전투표하는데 그 수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느 누가 알 수가 없잖아요. 선거인 명부를 까질 않으니까. 그래서 결론의 말씀 드리면 형상기억종이가 있다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 무슨 통계하고 거의 상관없는 그런 교수도 데려다가 대수의 법칙에 어긋난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있다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20대 총선 데이터 그 다음에 21대 22대 총선 데이터는 완전히 양상이 달라요. 왜 양상이 다르냐. 20대 총선에는 부정선거 이슈가 공적으로 제기되질 않았어요. 근데 2020년 21대 총선부터 부정선거 이슈가 제기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패턴이 똑같은 거예요. 패턴이 21대 22대 총선에서 플러스 11, 12, 13 여기는 마이너스 11, 12, 13 그렇죠. 대선에도 비슷한데 반토막으로 줄었습니다. 6.1 마이너스 6.1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간신히 이제 된 거다. 자, 결론은 뭐냐. 사전투표가 국회의원들 당락을 좌우하는데 이 사전투표는 더불어민주당의 편파적으로 유리해요. 전국 행정동수의 98%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통계학의 공리인 대수의 법칙을 깨는 현상이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명예교수 박성윤 교수님이 이거는 신이 그렇게 되라고 해서 이렇게 작정하고 그렇게 만들기 전에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수많은 물증이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는 우리가 박주현 변호사님을 모시고 아마 부정선거에 관해서는 그분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알 거예요. 이번에 트럼프 이게 취임식 할 때 무도회장까지 들어간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이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데 거기 들어간 분이에요. 그리고 지난해 11월인가는 트럼프 자택 있는 마라라고를 방문을 해서 부정선거 이슈를 다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를 받아서 그래서 무도회장까지 들어갔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모시고 총체적인 이러한 제가 오늘은 통계를 주로 이야기했고 그분이 와서 총체적인 그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해줄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반드시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고 넘어가야만 된다. 그럼 대한민국이 온전한 국가로 살아남으려면 몇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선관위를 해체해야 돼요. 판사가 선관위원장 하는 이런 일은 하면 안 된다. 그건 전 세계에 없는 일이에요. 일단은 선관위 해체를 해서 그래서 판사가 선관위원장 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전투표를 없애야 됩니다. 모든 게 다 사전투표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전자투표기 없애야 돼요. 이번에 A웹이라고 하는 그런 거 통해서 지금 많이 알려졌잖아요. 전 세계 뭐 콩고, 가나 뭐 할 거 없이 이 중국의 일대일로와 상관있는 그런 국가들의 부정선거, 그 부정선거 투표 그건 다 한국산이라는 거 아닙니까? 한국산이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부정 투표를, 부정선거를 없애기 위해서 전자투표기 사용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척결하기 위해서 캐시 파텔이라고 한 사람을 지금 FBI 국장으로 지금 선출해달라고 해서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지금 청문회 할 거예요. 이 캐시 패터리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임무가 뭐냐? 부정선거 한 거 찾아서 2020년도에 부정선거를 어떻게 했는가를 찾아서 국민에게 알리고, 전 세계 우방 국가들 가운데 부정선거 한 거 있으면 다 찾아서 그래서 아주 척결을 하겠다고 한 그게 이 캐시 패터리 할 그런 일들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전자투표기 사용 없애야 되고, 투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개표해야 된다. 투표통 옮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다른 나라로 이민가서 시민권인 가진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주면 안 됩니다. 뭐 일제시대에 뭐 중국 등 다른 나라에 살면서 거기 시민인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투표권을 줘야 돼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다. 투표는 이 한반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시민들만의 고유한 특권이 돼야 되는 거지,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 시민으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왜 투표권을 줘요? 그걸 주니까 그게 다 뭐로 사용되는 거야? 부정선거의 그런 그 요인으로 이것들이 작용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보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정의와 그 다음에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목사이지만 그래도 과학자의 그런 입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지금까지 그런 투표 양상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선관위에서 이렇게 해명하고 발표하는 것들이 다 신빙성이 없는 그런 주장들이다. 그래서 통계학자의 이야기, 또 평생토록 저처럼 데이터만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왔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정말 공과대학, 이과대학에서 이런 정치적인 편향이 없는 그런 사람이 그 자료를 갖다 줬을 때 이거는 신이 그렇게 되도록 작정하기 전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거를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해야 될 거는 정의와 진실이 이 땅에 자리를 잡고 이번 탄핵 사건에서도 정의와 진실이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우리가 유지하고 마음껏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전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겁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